11월 30일 월요일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잠언 24장 23절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지혜자가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지혜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면 공의로운 재판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나타내 준다. 그것이 공의로운 재판이 실행된다는 것을 왜 중요하냐. 그 공의로운 재판은 바로 오늘 생명의 삶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사회에 실현되는 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회에서 정의로운 뭐 사회를 구현하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자에게는 이 정의라는 것은 세상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정의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현하는 그런 정의고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사회에서 구현하고 이루어 성취해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정직한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사회도 이 땅에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서 가장 그 무엇보다도 이 재판할 때 공의로운 재판이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가 이 재판이 이게 온전히 공의로운 재판이 실행되지 않다면 그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아니라 부정하고 부정직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이 낯을 보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눈여겨주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속임으로 이렇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낯을 보아준다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편협하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 죄를 졌어요? 잘못됐습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악인이지만 그 악인이 그냥 잘못되지 않았다, 옳다 한다. 이것은 부정한 사회죠. 정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바로 이 모든 백성에게 저주까지 받는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그러한 판단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회를 그런 삶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이 죄지은 자는 말입니다. 잘못된 자,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얻으리라. 이 잘못된 자에게는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견책해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견책해서 책망하는 자, 결국 그래서 기쁨을 얻게 되고 이 견책하는 자는 그런 견책을 통해서 단순히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견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견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견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견책할 때 되어지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견책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책한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그런 것을 보고 그 거기에는 그 회개자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회개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책하는 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 땅에서 전파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견책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생명의 샘, 생명의 나무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 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생명의 역사요,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다운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른 찬송도 생명의 강가, 생명수 강가에 나가서 참된 이런 기쁨을 얻는 자가 바로 이런 참된 좋은 복을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공동체,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요,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직한 대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직한 대답, 정직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말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적당한 말입니다. 단순히 상황에 맞게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honest answer라고 말하고 있죠. 정직한 대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당한 말이다. 그러한 말을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8절에도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사회에는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고. 이 속이는 증인, 거짓 증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증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 거짓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미스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는 장이 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거짓 증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정직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교인과 교우의 관계도 깨지고 상처받고 잘못됐을 때 보면은 정직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가 많아요. 자기는 이랬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분명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정직이 실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정직이,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공의로운 정직한 성품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실제로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그 부분이 아주 미스되고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돼. 그래서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정직한 증인이 돼, 거짓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입술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정직한 증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29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 행하는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여, 결국 원수를 갚겠다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해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안 갚음을 갚아주겠다, 원한을 갚아주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똑같이 당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정말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람들은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갚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자기 삼촌 라반에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라반이 야곱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아시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억울할 때 맡기기 힘들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맡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와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사람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혔을 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은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참된 그런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 관계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게으르지 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렇게 쭉 말하고 있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32절에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우리 새벽기도 오기 싫을 때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오늘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뭐 아침에 좀 일어나기 싫은 이 정도, 새벽기도 오기 싫은 마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들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에게도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좀 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하고 좀 더 바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나태한 마음인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은 영적인 나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할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영적인 곤핍함과 영적인 결핍, 영적으로 우리가 퇴보하게 되고 영적인 삶에 우리가 완전히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실질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빈궁하게 살지만 또 다른 빈궁은 영적인 빈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러질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빈궁하고 영적인 내 자신의 비참해진 이 빈궁한 곤핍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하나님의 그런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